네, 오늘 이제 이순철 위원님의 시즌 전망 들어보고 그리고 순위 예측, 네, 이성훈 기자의 숫자를 바탕으로 한 순위 예측과 저의 모르고리즘 6.0이 오늘 공개가 되는 날입니다. 제가 만든 순위 예측 프로그램, 예, 모르고리즘, 알고리즘이라고 붙이기에는 너무 저 거창하고, 예, 그냥 순위 예측,
아, 모르는데 순위 예측을 한다.
예, 모르고리즘, 예, 모르고리즘을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나 참고로 보고
노스트라다무스가 이거 나스트라다무스가 되거든요.
자, 이제 내일이 개막이고요. TV잉에 대해서 뭐 까달라 막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사실
시간 좀 걸리지 않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야구 팬들의 수준을 맞추려면 지금까지 그 하는 걸 보면 시범 경기 하는 걸 보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미디어데이 중계 방송이 10분 정도 멈췄다.
아, 그래요? 네.
뭐 저희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야구팬 수준이 여기에 와 있는데 이제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티빙이 그걸 좀 잘 좀 생각을 해서 하지 않으면 올 시즌 내내 야구팬들에게 계속 손가락질밖에 생겼어요.
물론 그 제작과 투자를 좀 진작에 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서 송출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KBO가 좀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근데 지금 뭐 벌어진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티빙이 잘 준비를 하고 많은 인력 투입도 하고 외주선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외주선은 바꿨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이제 포털 사이트의 하이라이트 제작했던 회사로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의 품질은 좋아질 거고요. 예,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이순철 위원님과 제가 보던 얘기를 그 지난주에 한번 드리기도 했는데
아 근데 그게 예. 그 야구를 보려고 하는데 그 하이라이트가 이제 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22번 타자를 보시고
이게 어떻게 줄거리가 안 나오는 거야. 줄거리가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지나간 것을 하이라이트를 보고 경기를 보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하는데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맥락이 없는 거야. 이게 뭘 어쩌자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보면서 이제 정우혁께서한테 뭐 TV 사람들이 안 보니까 없으면 대통령도 욕하는데 막 이야기했지. 그때 가서 일렀구만 또. 아이씨, 이게 어째 이렇게 됐냐?
사람이. 아니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거기서 이제 그 있었던 여러 상황들 중에서 이제 그 저희 기록원이 했던 얘기 하나 빼고 다 이제 말씀을 그 안 좋게 얘기하신 부분이 없어요. 사실 그때는 그 안 좋게 얘기했던 부분
아니 계속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지. 아, 이게 뭐냐? 뭐야 이게 뭔 줄거리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 뭐 줄거리.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고 뭐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야구는 뭐 이게 뭐 각본 없는 뭐 아니면 대본 없는 뭐 드라마라고 하는데 아니 보려고 그러는데 무엇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그걸 다 일렀어.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정윤캐스터의 이야기를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감독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처음에 자꾸 분노하시다가 아니 어디 이렇게 만드냐 얘들이 하시다가 보시다가 약간 요거에 약간 빠져들어 재밌다. 네. 그다음 뭐냐
끌려 이제 끌려고 빠지셨다. 하니까 이제 다른 걸 틀려고 하니까 냅둬봐 냅둬봐. 그때 그 하이라이트 보던 경기가 두산 경기였거든요. 두산 경기였어요. 근데 아니 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에 편집하셨던 분들은 뭐 조롱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그 퀄리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정수빈 선수가 계속 타석에 나오는 거야. 의미가 없는 하이라이트 전체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진짜 뭐 한 번은 딱볼 치고 아웃되고 뭐 한 번은 안타 치고 뭐 그랬는데 이제 그걸 보던 우리 기록원이 했던 얘기가 있어. 편집자가 정수빈 선수 팬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걸 이제 같이 옆에서 보시다가 그랬어요. 아니, 야, 틀지 마, 틀지 마.
그 경기를 이렇게 방송하고 우리가 다른 팀 중계가 겹쳐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하루 경기 하고 넘어가서 그 경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뭐 깜깜해서 말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일반 팬분들도 저 같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아 궁금하다 이런 사람 들어갔는데. 뭐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뭐야? 이거 왜 이러지? 어떻게 이거 맥락을 어떻게 잡으라는 거지?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깝깝했지.
일단 퀄리티는 다행히 유지가 될 것으로 지금 보여요. 이전까지 계속 포털에서 하던 업체를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하이라이트의 퀄리티는 그대로 이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그 특히 생방 쭉 무사고로 다섯 경기 다 예,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이승철 위원님께서 그 KBO에 요청을 드렸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예, 원태인 선수가 이야기했던 그 구장 전광판과 방송사 표출 구속의 차이에 대해서 이순철 위원께서도 KBO 측에 전화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KBO 측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 사안을 이제 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 파악이겠죠. 예, 개선이라기보다 일단 정확하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KBO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야구단다에서 이제 측정 시스템에 따라서 구속이 왜 다르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두 번 드린 적이 있죠. 현재 ABS 시스템과 이렇게 중계방송에 노출되는 PTS 시스템은 날아오는 궤적의 중간에 스피드가 측정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시스템, 뭐 트랙맨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공이 투수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에 스피드가 표출되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이 빠르고 그래서 이번에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 보신 분들은 메이저리그 공식 통계 사이트인 베이스볼 서번트에 나온 그 선수 우리 투수들의 기록들을 쭉 보셨을 텐데 거기에 항목이 릴리즈 스피드라고 돼 있어요. 떠나는 순간의 스피드. 당연히 투수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팀에서 제공받던 이제 그런 시스템에 측정된 릴리즈 스피드를 보다가 이제 다른 그보다 더 느린 스피드를 보면 투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멘탈 부분 네. 뭐 이런 부분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보다 조금 더 큰 문제는 기사에는 스피드가 145였는데 여기는 142이고 저기 148이고 뭐 이래버리면 사실 이게 야구가 컨텐츠인데 컨텐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선수 투수라면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뭐 팬들의 초미의 관심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인데 이게 중구난방이 돼버리면 되게 좀 난감한 상황.
투수들 그게 만약 숫자 그렇게 적게 나오면 투구에도 영향 엄청 끼쳐요. 야구가 멘탈 경기인데 숫자가 뭐야 이러다가 힘만 들어가거든. 그러면 이제 뭐 커맨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무너지고 막 이런 경우가 생겨서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고.
사실은 이게 2년 전에 KBO에서 이제 추진을 했었고 저 야구산다에서 몇 번 다뤘었던 그 통합 트래킹 시스템과 사실 좀 연동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ABS를 준비하면서 이게 좀 다 같이 갔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약간 구단과의 이해관계 어떤 뭐 또 현장과 이 결정하는 여기와의 좀 괴리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좌초가 되고 뭐 이러면서 지금 좀 난맥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진짜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번에
근데 그러면 KBO에서 지금 그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구장들에 대해서 개선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좀 네,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네. 파악하고 이제 파악해 문제를 시작하는 했다. 단계인 것 같아요.
네, 나는
근데 이제 그러면 다행이네. 빨리 해줘야 시즌이 내일인데.
근데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네. 일단 인지를 했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둬야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ABS는 잘 도입했죠?
네, 뭐 생각해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생각보다는 정확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좀 의아한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중간면 뒷면을 하잖아요. 이 좌우 측면을 또 잘 이용을 하면 투수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더라고요. 그 정도 커맨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앞쪽에 이 측면 파고 들어가도 뒤쪽으로 안 걸쳐도 변화 같은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으니까 그것을 투수들이 잘만 이용한다고 한다면 타자들은 되게 깎아볼 것 같던데.
네.
보통 게 중간면 뒷면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높낮이는 둘 다 통과를 해야 되고 좌우는 이제 하나만 통과를 해도 되는 건데 뒷면을 통과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감독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범경기를 치르다 보니 약간 투수들한테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게 약간 숫자로도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시범경기의 이런 흐름들
그것도 이제 신장의 차이 때문에 그런지 어떤 건 똑같은 위치에 들어왔는데 뭐 스트라이크 콜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차츰 좀 나아지는데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도가 있다. 그리고 서로 감정싸움 안 하게 되니까
아 그렇죠. 그게 되게 크죠.
오히려 그것보다가 그 어제 그제 메이저리그 경기 보니까 막 바깥쪽 빠졌는데
그러니까.
콜 올라가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갑자기. 지금 여기 그러니까. 들어와야 스트라이크 주는 거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약간
야구보다 앞서가.
근데 우리가 야구를 보면서 변수의 매력 뭐 이렇게 야구는 변수가 많아서 참 보기 좋다. 뭐 예측하기 힘들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변수의 묘미는 조금 줄어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리릉노님, 리릉노님 말씀하신 부분은 ABS와 방송사 스트라이크 좀 싱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싱크 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이성훈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때는 네 경기 지난 상황에서의 이제 기록이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ABS 그다음에 피츠클락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수들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삼진 볼넷 비율을 보면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약간 삼진이 조금 늘고 볼넷은 조금 줄었다. 그러니까 ABS 조는 투수들한테 약 큰 차이가 없거나 투수들한테 약간 유리한 쪽으로 일단 시범 경기에서는 작용을 한 것 같다는 걸로 봅니다.
약간,
약간 아주 약간.
근데 0.5% 포인트, 0.5% 포인트 차이네요. 네. 예.
근데 점수가 엄청 늘었어요. 작년에 4점 경기당 4.12점이 났는데 올해 4.8점이 났습니다. 이건 거의 이제 타구 투저 직전 레벨까지 올라간 거고. 그 왜 저렇게 늘었을까 봤는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경기 지난 시점에 홈런이 되게 많이 늘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지났는데도 홈런이 폭증했습니다. 작년 경기당 1.18개가 나왔는데 지금 1.72개가 나오고 있어요. 48% 정도의 증가고,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범 경기 기록의 대부분 개인 기록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저런 삼진, 볼넷, 홈런, 리그 전체의 삼진, 볼넷, 홈런의 시범 경기 기록은 정규 시즌과 연결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정규 시즌 시범 경기 때 홈런이 굉장히 늘었으면 정규 시즌 때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에 정규 시즌에 홈런이 꽤 늘어날 가능성을 시범 경기 기록에서 볼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저게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 홈런이 는 데는 당연히 선수의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야구 산다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4년차 이하 선수들이 그 이전 한 7, 8년 동안 KBO 리그에 들어왔던 타자들 중에 이른바 컨택형 타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 한 4년 동안에 들어온 신인들이 이제 좀 이 장타 성향의 타자들도 그 전보다 조금 늘으면서 이 타자들이 파워가 붙고 이러면서 그 선수들이 치는 홈런이 늘어서 저랬을 수 물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오늘 아까 이제 KBO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그 올 시즌 공인구에 대한 1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약간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연도별로 항상 3월에 시즌 개막 전날에 이제 공인구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반발 개수가 2019년 이후 지금 최고치입니다. 작년 2022년보다는 엄청 늘었고 작년보다도 꽤 늘었어요.
22년도에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는데.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한 18년까지 그 타구 투저가 계속되다가 19년부터 이제 그 투구 타저로 바뀐 상황이었고, 2022년에 가장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발표된 올 시즌 공인구의 반발 개수가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공의 비거리에 영향을 끼치는 게 반발 개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저 정도의 증가가 저렇게 홈런이 늘어나는 걸로 바로 연결이 되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발표된 공인구의 특성을 보면 반발 개수 말고도 비거리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만한 것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게입니다. 작년보다 무게가 엄청 줄었어요.
그 아무래도 좀 반발력이 늘어나게 되겠죠.
역대 그러면
그냥 2016년에 단일 공인구가 도입된 뒤로 무게가 가장 가벼웠습니다.
가장 가벼운 공이네. 네.
그리고 둘레가 작년 대비 약 3mm가 줄었습니다.
이것도 영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게가 가벼워지고 둘레가
줄어들면 투수들에게 유리한 거죠.
투수들에게 유리한데 그 이제 저희 작년에 나와서 스위퍼의 물리학 강의했던 저희 서동균 과학 전문 기자한테 저 부분을 물어봤더니, 동일한 조건에서는 타구가 동일한 각도와 첫 스피드가 동일했을 때 무게가 가벼우면 당연히 멀리 간다. 이건 뭐 우리 상식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둘레가 줄어들면 공기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비거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지름이 작아지면 투수들이 잡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건 투수들에게도 유리한 부분인데 일단 맞고 나면은 비거리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발 개수, 무게, 그리고 둘레, 이 세 가지 요소가 전부 다 비거리를 늘리는 쪽으로 일단 나오고 있다는 거죠. 좀 물론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 리그가 또 공에 손을 댔냐, 뭐 탱탱볼을 만들었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그 여기다 덧붙이면 제가 볼 때는 그 기술적으로 보면 선수들의 어떤 그 파워, 네네. 웨이트를
그럴 수 있죠.
파워 네, 그거에 그럴 수 있어요. 요즘 그 발사각들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예, 예. 거기에 좀 영향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네,
저 반발력에. 선수들의 어떤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파워를 키우고 발사각을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이 같이 동반이 돼서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그가 고의적으로 공을 바꿨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메이저 리그에서도 몇 년 동안 이제 그 이슈가 되어왔던 생산 공정에서의 아주 작은 변화로도 저런 식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더라. 그래서 메이저 리그도 이런 공의 일정한 퀄리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되게 큰 이슈고, 우리나라도 지금 좀 전에 소개해드린 이런 변화들이 리그에서 허용하는 이 한계 범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에 뭐가 리그가 손을 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발표된 검사 결과를 따르면 이런 공의 특성들이 타구의 비거리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씀.
네. 근데 리그가 탱탱볼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리그에서는 이 볼의 반발력은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미국 같은 데도 지금 한참 작년 같은 경우에 막 이게 탱탱볼 비슷하게 막 네. 비거리가 많이 나온다고
막 시즌 중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투수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탱탱볼은 안 되는데 또 그렇다고 홈런이 너무 안 나오면 또 야구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 적정선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해야 되는데 아직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딱 일정한 수준의 저런 특성들을 시즌마다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발표된 공인구의 특성은 비거리가 늘어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구나.
정우영 캐스터의 주장은 뭡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걸 못 봤을 때요. 이걸 못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범 경기 중계 방송을 몇 경기를 해보니까 투수들이 높은 존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거 그럴 수 있겠네.
ABS에서. 높은 존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가 정말 상상도 못하는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고 그 전까지의 상상도 못하는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고
이런 커브가 여기서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잡히는 경우
그러니까 그쪽으로 투수들도 많이 테스트를 해 그랬을 보면서 그 높은 존이 아무래도 이제 그 장타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좀 넘어가는 타구도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 생각을 잠깐 했는데 이거
좋은 캐스터가 이야기하는 그 녹이 맞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아까 발사각 이야기 투수들 그 스윙 타자들 스윙 계정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 추세의 스윙 계정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높은 볼이 홈런이 그러니까 타자들이 너무 약하게 돼 있어요. 스윙 계정이 약하게 돼.
그래서 메이저리그 투수들도 하이를 많이
그러니까 맞으면 그렇죠. 멀리는 가겠지만 속는 확률은 훨씬 더
그렇죠. 높다. 맞습니다. 어퍼 스윙의 약점이 하이
이분법적이 있는 거지. 그게 꼭 높아서 홈런을 많이 맞는다. 이건 또 아니야. 그건 카운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카운트가 타자가 불리하다. 이거 높은 볼 갔을 때 정우영 캐스터가 말하는 대로 헛스윙을 가서 스윙이 이러니까. 근데 카운트가 타자에게 유리한 상태에서 높은 볼을 사용하다가 걸리면 이제 가는 거죠. 히팅포인트 앞에서 놓고 쳐다가 딱 걸리면 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야구를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 약간 궁금한 게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몇 년 동안 유행했고 요즘에 이제 젊은 타자들이 장착하고 있는 이 스윙이 과거 그 80년대 90년대 초반 이때도 이런 스윙을 하는 타자가 있었나요?
우리가 대학교 때 갔을 때도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이 손목을 빨리 꺾지 않는 스윙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도 그때부터 그러니까 남미 선수들도 그렇고 메이저리그 선수도 그렇고 우리가 좀 늦었다. 우리는 일본식 그 타격을 배우다 보니까 일본 투수들이 워낙 제구력이 좋고 좋으니까 어떻게 갖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맞힌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실은 더 부정확한 건데 점을 때리니까 선을 때리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대표팀에 뽑혀서 80년대 초반 뭐 이럴 때도 가면 그 친구는 벌써 티를 이쪽 뒤쪽에서 막 던져주고 우리는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지 우리는 해보지 않았던 거니까 우리는 다 앞에서 던져주는데 이 친구들은 이쪽에서 던져주는 거 반대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치는데 빨리 치라고 막 하는데 손목을 팍 꺾으면서 그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요즘에 뒤에서 던져주는 그런 훈련들 많이 하는데 경기장.
그 우리 서울시리 저 두 경기 했지만 두 경기 다 가서 스윙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그게 이제 그 오래전부터 거기는 이미 그걸 터득한 거지. 이 스윙은 손목을 빨리 돌려가지고는 물론 전체적인 스피드가 있는 것과 손목을 빨리 꺾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 손목을 빨리 꺾는다는 것은 벌써 한 점만 때린다는 거, 그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 맞는 면적이 많아져야 이렇게 된 그렇죠. 야구장에 구석구석에 타구를 보내. 우리가 글렀을 때는 구석구석에 타구를 보내라 이렇게 하는데 정작 이 메커니즘을 가르칠 때는 막 이 손목을 빨리 쓰고 이게 스윙 빠르게 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 스피드를 만드는 것과 손목을 꺾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늦은 거지. 근데 일본도 2000년도 한 2015년 네. 막 이런 데까지만 해도 이걸 많이 써서 왜 일본 투수 워낙 견고하니까 어떻게 맞추려고 근데
문화가
문화가 이제 그 일본 그 선수들이 미국으로 공보로 가고 하면서 인식이 착 바뀐 거지. 아 이게 확률이 어떤 게 더 높구나. 그래서 이제 일본 선수들이 이렇게 치는 선수들이 많이 지금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야.
야 근데 어릴 때부터 요거에 익숙한 타자가 이걸로 바꾸려고 하면 특히 나이가 들어가지고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우리 이 세대가 만약에 공부 안 하고 하지 않고 이 젊은 세대들에게 야 스윙이 느리잖아 손목 빨리 써 이거 완전히 지도자로 깡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아마추어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이런 스윙을 만드는 게 최대한 손목을 늦게 쓰면서 맞는 면적을 많이 가져가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면에 대한 활용이 항상 뭐 중계 방송 하시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활용이 상당히 좋았던 선수가 이제 두산에서 뛰었던 페르난데스 선수라든지
그런데다가 한국 선수로서는 한국 선수로서는 그 시대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됐는데 친 선수가 김한수 선수예요. 김한수 선수.
아, 그 이미지가 좀 있네.
뭐 이해되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이게 야구 밀고 나가는 그런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타격.
최정 그러니까, 선수도 약간 그 좀 일찍 시작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타격을 하는 선수들을 그 타격 지도자들이 안 좋아했거든. 스윙 느리다고. 근데 김한수 선수는 맞으면 늦게 맞으면 절로 가고 빨리 맞으면 이쪽 좌중간으로 가고. 근데 더 빨리 넘어가고 뭐.
예전에 그 허규옥 선수 같은 경우도 그런 반대 방향 안타들 많이 나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 근데 허규옥 선수는 좀 다른 게 너무 타이밍이 늦는 거야. 늦어가지고 한 거야. 늦어가지고 아, 너무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좀 달라. 규혁이 막 몸이 나가면서 몸 나가는 것은 안 좋은 거거든. 근데 규혁이 하는 건 좀 다르고 김한수 선수가 했던 그 전으로 올라가면 김성환이야. 이런 거 다 놓고
맞네요.
이게 때려버리니까 그 김성환이야 그 위에는 그 다음에는 김한수고.
정말 앞서가셨네.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성한 형이 그렇게 그거를 이렇게 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
대학교 때 힘이 워낙 좋으니까 스윙이 자꾸 퍼져 나오니까 배성사 감독이 야 너 이렇게 해갖고 그냥 여기다 놓고 여기 야 그랬는데 워낙 힘이 좋으니까 그 맞는 면적이 많아져가지고 훨씬 좋은 타격을 하게 된 거지. 그 대학교 때부터 그렇게 친 거예요, 그거.
동국대학교의 그러니까 레전드죠.
스윙이 돌아 나오는 것을 배트헤드가 돌아 나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딱
뒤에 파워포지션을 없애려고
여기를 다 돌리는 것을 못 돌아가게 하는 것을 딱 놓고 이렇게 하고 그냥 우리 전라도 말 훑은 거지 그냥 벼 훑었듯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셨을까?
아니 스윙이 도니까 스윙이 도는 것은 안 좋은 거거든. 네, 가도 각도가 이렇게 잘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가 아예 갖다 놔버린 거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이걸로 해라.
우리 식당에서 접시 올려 들듯이 딱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먼저 앞서갔던 사람은 김성환. 그다음에 김한수.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모든 선수들이 이제 그런 김성환, 김한수 뭐 이런 어떤 궤적 그러니까 각도를 궤적을 만들려고 하는데 단 그걸 해야 되는 선수가 있고 안 해야 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모두가 다 이렇게 하고 있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데 그 어느 정도 파워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는 선수들은 이 손목을 이게 스윙을 하는 것을 너무 막 늦게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없는 선수들 못 이겨내니까.
손목의 힘이라도 써서 이겨내야 그렇지. 되는 선수가
있다. 어느 순간에는 써서 이렇게 쳐야 되는 선수가 있어요. 특히 적은 선수들, 교타자들 이런 선수들.
아직도 이제 일본 8, 9번 타자들은 요거 하더라고요.
8, 9번 타자들은 요거 해요.
이 접시 이야기를 여기 와서 하신 분이 있죠. 이정우 선수. 중학교 때 요 이야기를 듣고 요 면을 만들려고 했다.
이정우 선수도 그 면, 그 맞는 면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그러니까 그 미국에 이제 그 3대 타격 이론이 있는데 찰리로우는 레벨 스윙을 해서 한 손을 이렇게 놔서 던져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테드 윌리엄스는 이게 6대 4로 체중을 가지고 있다가 5대 5로 말해서 제자리 턴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토니 그이는 그 메이저리그에서 타격왕 8회를 했는데 배트 각도가 이 파워 포지션에서 이게 멀리 떨어지지 않고 얼마나 짧은 상태에 나와서 코스대로 타격을 하느냐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 선수를 합쳐서 놓고 타격을 한다고 한다면 최고의 타자가 되겠지. 그게 안 만들어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이야기하는 이 접시론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멀리 안 가고 여기서 그대로 각도를 유지하고 나와줬는 근데 문제는 이제 선수들이 그 다른 선수를 이렇게 보고 배우는 건 좋은데 내 것을 만들어야지. 이순철이 것이 있는데 김관우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저희 김관우
관우야
PD입니다. 저기 앉아 있습니다. 예예예.
헤드셋을
언제든지 언제든지 와서 잠깐 출연하고 가도 돼요.
아 저 잠깐 출연한 적 있어요 예전에.
그렇지 맞아 맞아.
자기 스윙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자기 몸에 맞는 옷을.
파워 스피드가 다 다르고 유연성 다른데 남이 저렇게 치니까 나도 이렇게 절대 그거 안 되는 거야. 내 것을 어떻게든 찾아면 내야 돼. 그거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토니 구이는. 만약에 여기를 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여기서 최단거리라는 게 직선이었어요? 아니면은
파워 포지션에서 이 헤드가 최대한 이 궤적과 가깝게 나오도록 노력을 한 거지. 헤드가 포스 쪽으로 가지 않고 딱 이렇게 이 각도를 만들어 놓고 저쪽 바깥쪽이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런 각도로 놓고 몸쪽은 더 붙여서 더 빠른 각도로 이런 걸 강조한 거지. 근데 사실은 테드 윌리엄스도 마찬가지고 찰리 로도 마찬가지고 그건 다 맞아. 근데 이제 토니 그윈은 이걸 강조를 많이 한 거고 찰리 로는 레벨 스윙에 한 손을 놔주는 걸 강조를 한 거고 테드 윌리엄스는 제자리 턴을 강조한 거고 그 차이만 좀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각도는 다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쓸데없이 내가 저 앞으로 이게 걸어서 금방 한 1분이면 가는 것을 뺑 돌아가고 갈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초구가 궤적이 오는데 여기서 최대한 시간에 각도를 만들어서 나오는 게 낫지 멀리 돌아서 나오면 그게 성공 확률이 높겠냐고. 정우 교수님 집에 그렇게 다녀요?
이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말씀을 왜 드렸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가는 길이 예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그 공을 굴렸을 때 요 공을 굴렸을 때 이게 빠르냐 이게 빠르냐를 놓고 봤을 때 이 아래 이 곡선으로 오는 게 더 빠르거든요. 이게 이제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그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따라서 가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인아웃 스윙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보충 설명을 하면 투구 궤적은 이거잖아. 10인치 마운드 옆에서 이 대부분 이거 언더핸드 빼놓고는 다 이거잖아. 그거를 이걸 빠르게 갖고 나온다 해서 확 위에서 밑으로 찍어 내려버리면 이게 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곡선 그 이론이 맞는 거지. 그리고 만들어지기 각도가 멀리 떨어지지 않지만 나오지만 이것이 이 면적이 많이 돼야지 여기서 그렇다고 이렇게 확 찍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끼로 찍어버리듯이.
속도의 그 개념도 이게 더 빠르다.
아, 그럼 다 빠른 거지.
그렇죠.
빠르면서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 바깥쪽 안쪽 그 중간 뭐 이게 있는데 그 각도에 맞춰서 이제 히팅 포인트를 딱 놓고 이거 볼은 똑같은 그 선으로 안 오니까 막 변하잖아 이게. 그러면 그걸 유지를 하면서 아까 정형캐스터가 직선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확 나와버리면 변화 못 맞춰버리잖아. 그러니까 싹 이렇게 면을 만들고 나오면 변하면 변한 대로 탁 갖다 맞추면 되니까 그게 그 곡선 좋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설명 잘해줬죠.
역시 이게 지금 그 지상파 역대 최초의 11년 연속 지상파 중계방송을 하고 있는 진짜 역대 최초예요. 정말 없어요. 과거에도
없어요. 아 그러는데 내가 저기 아, 제가요 제가 정원 게스트에게 정원 게스트 저기
불안한데
정원 게스트 저기 은퇴 몇 년 남았어 내가 물어봤거든요. 10년 남았다더라고요. 그랬어요. 속없이
그러네.
속없이 정원 게스트
10년 후에 함께 10년, 은퇴하자 10년, 이렇게 말씀을 10년, 드렸습니다. 10년
동안 나같이 해주면 안 될까? 내가 근데 왜 쫄리니까. 그냥 우리 나이 먹고 이제 곧 은퇴해야 되잖아. 쫄리니까 했더니
10년 후에 저랑 같이 은퇴하시죠. 그랬습니다 제가.
아 대답 바로 안 나오네.
아니 전 바로
바로 안 나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비가 오더라. 거기서 우리가 만약 마음이 있으면 이게 농공 튕기듯이 백보드에 농구대 탁 튀어 나와죠. 그렇죠. 아 그래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될까? 그랬더니 미기장미적 하더니 아, 저보다도 어려서 이러고 말한 거야. 에라이.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이런 사람하고
함께
같이
함께 은퇴를 하시죠.
말을 많이 뒷불만 땡기고.
예, 그렇습니다. 네. 더 커진 베이스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아무도 빠른 선수들에게 유리하죠. 그게 11.43인가 센치가 늘어나잖아요. 11.43센치. 그러면은 빠른 선수들에게는 우리가 니드 그 18.44, 27.44에서도 니드 폭이 조금 반발만 나가도 반발만 나가도 그게 그 이득을 보고 주루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11cm나 10, 거의 12cm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죠. 빠른 것이.
일단 시범경기 데이터를 보면 성공률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네, 작년 시범경기의 도루 성공률이 70%였는데 올해는 74.8%. 네. 5% 올라간 거고 리그 전체의 도루 성공률이 75%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건 한국 프로야구.
그건 한국 프로야구 아니에요.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고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프로야구 아니에요. 베이스가 이렇게 가까워졌다고 해도 도루를 그렇게 그러니까 시범 경기니까 아마 수치가 그렇게 나왔기를 바라는 거예요. 만약에 시즌이 시작됐는데도 75%만 넘어가는 성공률이 나온다? 그건 프로야구 아닌 거예요. 그건 진짜 프로야구 아니에요. 그건 동네에 쌓인 야구지.
이 말씀은
일찍 때려치워야 돼요.
샌디에고의 주선포수 캄프사노 선수가 작년에 도루 49개 주고 1개 잡은 캄프사노 선수가 들어야 한다. 어쨌든.
아니 그거지. 아무리 인사이드 좋다고 해도 그렇게 도루를 많이 허용하게 되면 그런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
게다가 메이저리그는 작년에 또 이 견제 제한도 생겨가지고 포수들이
그렇죠. 네,
너무 어려웠죠.
견제 제한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거죠.
근데 그렇다고 오면 또 그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면. 그렇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순철 위원님은 정년이 없는데 왜 같이 은퇴?
왜 이런 물귀신? 정우영 캐스터도 왜 이런 물귀신을 하나?
어? 그래서요, 제가
아, 뭐 40년도 하실 수 있는
정우영 캐스터가 저를 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살 길을 찾아가려고 제가 유튜브 쪽으로 나가볼까 하다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구는 좋아하고. 저는 야구 외에는 하는 것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거라도 해.
여기 자주 나오세요.
어디요?
여기 야구에서인데.
아니 자주 나오세요. 저하고 동반 자살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뺀지 맞았는데 제가 여기 야구에서 한 달 나온다고요?
자주 나오셔야죠. 예,
아 도루 얘기 참 하나만 더 드리면 예. 성공률은 높아졌는데 그 도루의 시도는 늘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팀들이 조금 어떻게 되나 약간 좀 보려고 했나라는 느낌. 작년에 경기당 2.5개씩 도루 시도가 있었는데 올해는 2.3개로 시도 자체를 약간 줄은. 그러니까 약간 팀 아직은 탐색전을 조금 하고 있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루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도루를 우리가 이제 하는 팀들이 참 활발하고 경기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그러고 불로소득이 있으니까 그냥 뭐 공짜로 그냥 가는 기분으로 그냥 가니까 그런 능력자들이 도루를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팀에 많이 있으면 경기가 매우 쉬워지는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도루를 너무 많이 허용하는 팀들은 그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찌 보면 27.44를 이거를 3초 몇 초에 가는데 볼이 훨씬 빠른데 그거를 많이 허용을 한다? 그런 과학적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인데 막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게 안 돼야 되는 거죠. 사실 프로야구. 그러니까 어느 한 팀 정도야 워낙 빠른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막 팀 전체가 그 퍼센테이지가 엄청 올라가 있다. 그거는 그걸 당하는 팀도 그렇고 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어제 고색돔에서 개막전 한 샌디에고가 지금 그런 팀이 약간 됐더라고요. 자동문. 전부 자동문.
우리 저 일본 가서 캠프 때 보잖아요. 그 선수들 포수들 매 이닝 1회 송구하는 거 봐봐요. 깜짝 놀란다니까요.
송구 좋더라 진짜.
거의 베이스 위에다가 그냥. 그러니까 웬만하면 못 사는 거예요. 투수들 빨리 해버리지. 근데 이제 미국 선수들은 막 투구 폼도 크고 막 이러니까 이제 못 잡는데 사실 동양 야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아 포수 얘기 나왔으니까 한준수 선수 송구는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 젊은 선수들이 그 어깨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뭐 김영준, 네, 네. 뭐 손성빈,
손성빈 선수도 네. 그렇고 깜짝 놀래요 진짜로. 근데 그 선수들이 경기를 나올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기 장점을 지금 못 살리고 있는. 언젠가는 그 선수들이 그렇게 나와서 자기 장점을 살리면서 도루에 허용하는 횟수를 줄일 필요는 있는 거죠. 그걸 너무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도루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거는 좀 프로야구에서. 질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도루의 시대는 이순철에서 끝나야 한다.
아니, 내 시대에서 끝나야 되는 게 도루는 이제 할 수 있는 선수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막 아무 선수나 가서 뛰고 있는데 그걸 다 허용을 한다? 이거는 지양돼야 된다. 이거는 막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줄 선수한테만 줘야 된다는 게 돈.
봄날님께서 지금 질문 주셨는데 그 ABS면 포수가 송구 셋업 자세를 잡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프레이밍 안 해도 되니까 좀 더 이거를 좀 빠르게
이걸 하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셋업 자세를 좀.
근데 시범경기 데이터를 보면 아직은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포수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시범경기를 통해서 본 ABS의 그에서 포수들의 역할에 다섯 가지로 다 꼽았는데 우선은 인사이드, 그러니까 볼 배합. 볼 배합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 다음에 2루 송구, 브로킹, 그 다음에 자리 잡는 거. 자리를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볼카운트가 불리언드도 막 타자 뒤쪽으로 가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적당하게 자리를 잘 잡아줌으로써 어차피 자기가 어디로 가나 이 ABS가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막 그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높은 볼. 높은 볼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낮은 볼보다는 높은 볼을 지금 조금 더 그 스트라이크를 판정받는 확률이 높은 것 같더라고. 낮은 볼은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잘만 활용한다고 한다면 좋은 포수가 될 것 같아요. 프레이밍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이성훈 기자 이야기했듯이 뛰는 선수들에게는 그것만 이제 잘하면 된다. 네.
아,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나눴어요. 대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아, 진짜?
오강이 좀
다 나누고 5강 예측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순철 위원님께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이제 5강 후보들을 많이 공개를 해 주셨고 이순철 위원님께서 공개해 주신 5강 후보는
아니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제가 방송은 제가 거의 이제 한 20년? 20년 네. 하고 뭐 현장에도 왔다 갔다 했지만 매년 물어보잖아요. 순위 뭐 5강을 누가 할 것이냐. 그냥 꼭 한두 팀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고민 안 하고 그냥 쭉쭉쭉쭉 이야기하는 유엔진이가 들어와가지고 유엔진 선수가 들어오니까 고민할 것이 없는 거야. 그냥 딱 다섯 팀 타요. 네 팀 한 팀 키움이 조금 약간 터지는 것 같고 다섯 팀 좀 뭐 안 물어봐도 타는 거예요. 작년에 우승했던 LG, 기아, 두산, KT, 하나 이 다섯 팀. 나머지 네 개 팀 중 한 개 팀 키움이 이제 얼마나 이제 좀 전력을 끌어올리느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김대 감독님 좀 섭섭하다고 안 그러세요?
현실을 직시해. 아니 그런데 이 네 개 팀이 이 위에 5개 다섯 개 팀한테 일방적으로 밀리냐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홉 개 팀이 혼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혹시 시범 경기 보시면서 조금 순위를 조정한 팀이 혹시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저 오키나와에 도착하자마자 이순철 위원님이랑 이걸 찍었는데
근데 우리 회사에 우리 회사에 똑같아. 진짜 악독한 PD 하나 있더라고. 최모 PD라고. 네. 1위부터 10위까지 그거를 순위를 주래. 그거는
몇강
아무리 우리가 그 뭐 야구를 입으로 이렇게 하고 말로 한다고 하지만 그냥 뭐 전년도 성적 뭐 올해 보강된 선수들 뭐 전체적인 팀 전력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대충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1위부터 10위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르고리즘을 앞세우죠.
나 내 탓이 아니라 모르고리즘 탓이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예측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그러니까. 만든 프로그램이 네, 제가 만든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손가락 물어보는 거는 이게 출연자한테 물어보고 인사 뒤싹 빠지고
아니 감독님은 전문가시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닌
나는 전문가
저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네, 제가 이제 순위 예측 프로그램을 근데 지금 이 모르고리즘에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라니까 재고 있다고
무슨 말이야
재고 있다고
재고 있다
지금 당신이 재고 있잖아
재고 있다. 아, 모르고리즘의 여섯 번째 이 버전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나왔다라는 거를
모르고리즘 6.0이 뭔데?
모르고리즘 6.0이 모르고리즘의 여섯 번째 버전인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숫자가 나왔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한 이 설명을 15분 정도 들어봤는데
아, 이 프로를 몇 시까지 하는데요?
기약이 없는데 제가 15분 정도 들었는데 그 설명을 듣는 게 의미가 없더라.
정원캐스터는 가식적이구만 야구팬들에게 아니 시간 제한 없다면서 되는 데까지 하면 되지.
약간
그걸 끝낼 것처럼 이야기 한다고.
제 생각에는 정용 캐스터가 본인의 모르고리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손해다라는 약간 감지를 한 거죠.
아니 아니. 그렇죠.
나는 야구에 산다. 그렇지, 야구에 네. 산다의 팬들을 위해서 한 시간 반을 나 강변역 데까지 이 금요일 날 이 불금에 차 비도 사사 내리고 왔는데 한 시간도 못 했는데 가라고 그러면은.
한 시간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출연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김밥 한 줄 주면서 김밥 한 줄 주면서 와 김밥은 좀 이렇게
대사포장 어디 갔냐?
아 저 그 이성훈 기자의 그 WL로 보는 예측 순위와 함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둘이 예상한.
왼쪽 게 모르고리즘이고요. 네, 오른쪽 게 이성훈 기자의 예상 승수가 되겠습니다.
오, NC가 올라갔네.
NC 두산이 이제 이성훈 기자 NC 이게, 두산 공동이고요.
이게 지금 10원 경기까지 보고한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예. 그렇습니다. 자,
이성훈 기자.
아니, NC가 그러니까 왜 NC가 5위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패디의 공백이 당연히 굉장히 큰데 네. 그 뭐 저희 이제 WAR이라는 개념으로는 네. 패디 빠져나감으로 생기는 승수적인 공백이나 8승 9승 정도로 보이는데 15경기에서 뭐 잠깐만 좀 삼진과 볼넷 비율 뭐 이런 거는 좀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카스터노랑 카이러트의 그런 비율들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 둘이 다른 외국인 선수의 평균 정도만 해줘도 패디의 공백을 한 마이너스 2 정도로 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 데이비스는 일단 뭐 괜찮은데 일단 마틴 정도 한다고 보고 그러면 김영준, 김주원 뭐 이런 선수들의 성장 등등 거 하면은 NC는 유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숫자로 하지 않고 숫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그 선수들의 기량만 놓고 뭐 타자든지 투수든지 놓고 보면 NC가 그 작년에도 뭐 그 증명이 됐듯이 그 세 명의 교타자들 네. 무시무시한데다 하고 그 3루수 보는
서호철
서호철 선수 뭐 이런 선수들 그 성장이 충분히 이성훈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네, 저는 이제 저희 스포키라고 다른 매체 네. 그 순위 예측할 때 얘기했던 NC의 한 가지 불안 요소는 이제 올해 쉬프트가 제한이 되면서 NC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쉬프트 수비를 이용해서 특히 이제 좌타자들의 타구들을 많이 잡아낸 부분들이 이제 좌타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리그 환경에서 NC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는데 이게 제한되는 게 NC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그때 그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이번 시범 경기를 하면서 조금 NC의 경기를 보면서 들었던 느낌이 약간 대비가 돼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아주 많이 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었고 저부터 먼저 뭐 설명드리면 기아는 좀 전에 말씀드린 스포키 예상에서 저는 83승을 원래 났었어요. 근데 이제 나성범 선수 부상 때문에 이제 조금 뺐고 그래서 원래는 기아가 조금 독보적인 1등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부상 변수가 생기면서 조금 낮췄고요. 한화는 이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류니 선수의 복귀가 WAR 한 6 정도의 플러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크게 잡은 거예요.
뭐 3 잡았더라고. 제가 일로 줍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굉장히 크게 잡은 거야 진짜.
류니 선수 뭐 전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토미존에서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작년 시즌 했기 때문에 그 토미존의 우려를 조금 이제 떨칠 수 있다고 보고 그거의 하나의 증거가 저번 대전에서 했던 시범경기 때 나온 구속들이 작년 정규 시즌 때보다 다 빠르더라고요. 시범경기인데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와 달리 한국에서는 모든 타자에게 전력 투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140이닝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저 정도 레벨로 140이닝을 던지면 패디 정도
이미 10원경기 때부터 그렇게 던지고 있던데
그러니까요. 네. 패디 한 조금 모자라는 WAR을 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한화는 이제 류인 선수의 저것만큼이나 큰 건 작년 외국인 타자의 퍼포먼스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전혀 받은 게 없었는데 그러면 페라자가 딴 팀 외국인 타자 평균 정도만 해줘도 이제 WAR 3 정도는 찍는 건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2 정도 잡으면 하나는 저 공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페라자는 그보다 약간 더 잘할 느낌도 있어
보여요. 잘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였어요, 페라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하나 외선 그러다 타자들 피한다고 한다면 뭐 훌륭한 잘 적응해 가려고 봐요.
네. 그 느낌이 있었고 뭐 LG는 이제 불펜 쪽에 그런 세 명이 빠져나간 공백들이를 저기 약간 반영을 했고 KT는 뭐 투수진 당연히 최강인데 야수진이 조금 나이가 이제 드는 부분들 그래서 수비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할 우려 같은 게 좀 반영을 했고요. 두산 그렇고 롯데는 저는 올 시즌 제일 큰 다크호스가 이제 롯데 같은데 워낙 이제 젊은 주전들이 많으니까 지금 주전 야수 9명 중에서 4명이 이제 20대 초반의 선수들로 가야 되는데 이 선수들은 사실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뭐 김민석, 윤동희 막 이런 선수들이 이제 우리의 희망대로 성장해 준다면 롯데는 저기서 팍 치고 나가는 거고 근데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롯데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제가 꼽는 다크호스 롯데.
스포키 앱에서 그 신동윤 씨가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 순위의 대폭 변동의 이야기를 하면서 롯데가 그 중에 작년 시즌 중에 거기에 해당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하락이 있었던 상황이 외부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외부 요인이라면 그 한국에서 어떤 팀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급격하게 떨어질 때. 팀 내 야구 외적인 문제로 이 팀이 확 흔들려 버리는 경우들이 이제 꽤 있는데 작년 롯데가 좀 6월 이후에 좀 그랬죠.
그게 좀 있었어요.
감독 바뀌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예. 올해는 이제 김태형 감독 하고 나서 이제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거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그러면 다르게 잡을 수 있는 팀이죠. 롯데 자이언츠는 충분히 다르게 잡을 수 있는 팀.
예. 그래서 롯데가 다크호스 일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일단 예상 승수를 저렇게 잡아봤습니다. 저거 다 합치면 720승 나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저의
경기에서 보니까 NC가 가장 크게 여동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NC도 그렇죠.
왜 그러냐면 NC가 지금 구창모 선수가 빠져서 다른 팀들은 다 제3 선발이 토종 선발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확실하게 경기를 잡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 배치돼 있는데
NC 제일 큰 약점이죠.
그렇게 빈약하거든요. 외국인 투수들이 만약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장 큰 변수를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롯데도 아까 야수들 이제 젊은 선수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투수진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야수들이 확실한 지금 주전들이 많지 않아서
맞습니다.
수비 쪽에 여전히 조금 의문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를 공격으로 더 커버를 해갖고 가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젊은 선수들이 얼마나 커 나오느냐 꾸준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을 해주느냐 가장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철 해설위원님의 이야기대로 제가 꼽는 이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한 팀이 있습니다.
어디요?
제가 왜 NC 다이노스 몰그리즘 결과를 보는데 물론 몰그리즘에서도 6위가 나왔어요. 6위가 나오긴 했는데 이 팀이 과연 이럴까? 이 생각이 드는 팀이더라고요. 사실 저희 그 이순철 의원님 포함해서 다른 다섯 분의 해설위원분들의 5강 예측을 봤거든요. 근데 NC를 한 분도 안 뽑은 게 사실 전 좀 의외이긴 했거든요. 패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지난 가을에 그 패디 없이 가을 했죠. 연승을 기록할 때 패디는 없었거든요. 패디는
계속 띄워놓고 해야 돼?
아니, 빼주세요. 그 가을 연승을 기록할 때는 패디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아까 이제 패디 선수의 WAR 7 정도였죠.
7, 8 약간 뭐 그 기록 계산하는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른데 하여튼 7,
외국인
8 정도.
외국인 선수 3명 아니 4명이 뛰었죠 작년 NC가. 작년 NC의 외국인 선수 4명의 WAR 합이 패디 제외하고는 놀랍게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놀라운 수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로 하기 때문에 1인당
12.7 나오더라고요. 4명의 합산이 12.7이었거든요.
아 벌써 반응이 폭발적이죠 지금. 부끄러움은 우리의 목. NC 우승이라도 하면 벌써 시끄러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지금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두 선수 하트와 카스타노 이 두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딱 통할 만한
맞습니다.
그 190대의 왼손 투수들입니다.
싱커 던지고 커터 던지고
딱
제구되고
진짜 딱 들어가는 그러니까 카스타노 선수가 부상 이슈가 조금 있었죠. 그걸 제외하고는 이 선수들은 딱 오면은 WAR 4에서 5 정도는 만약에 150이닝 이상만 던진다면 할 수 있는 선수들이라 둘이 합치면 패디는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카스타노 선수의 부상 이슈만 없다면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NC 다이노스가 이 판세를 좀 뒤흔들 수 있는 팀? 아니 형도 좀 그거 좀 롯데 하지 그랬어. 잠깐 왜 나만 이
정현 캐스터가 롯데에서 갈아타는데 멀리 안 가고 낙동강 팀으로 갔네요. 멀리 안 갔어요.
예예. 예. 아 그렇습니다.
근데 롯데에서 좀 이게 지쳤는가요 이제? 이제.
그러게 해마다 약간 뭐, 해마다 롯데를 찍는 약간 전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롯데 아니 잘 할 줄 알았어요. 올해도 잘 하겠죠. 롯데를 잘 합니다. 롯데. 예, 예.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슈만 없다면 그런 이슈만 없이 유지가 된다면 예, 뭐 롯데도 충분히 또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카스타노 선수는 뭐 NC 팬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몇 년 동안 이제 어깨 발꿈치 뭐 이런 부상들 때문에 좀 장기 공백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잘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캠프에 와서 그 이 선수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미국에서 계속 이렇게 관리를 받았으면 아플 일이 없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뭐 너무나 중요한 이 자산이니까 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뭐 이러면서 이런 루틴과 이런 케어를 받으면 아프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해봐야 하는 거지만
그렇죠. 저번 게스트가 쭉 NC 다니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작년에도 NC를 포스트시즌 간다고 그 전문가들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두산 베어스 포스트시즌에 간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저 혼자뿐이 아무도 없었듯이 NC 다이어스는 아예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예. 그런데 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세 명의 교타자들이 공격을 이끌어주고 갔었기 때문에 그 기복이 없잖아요. 그 세 선수는. 거기에 이제 서우철 선수가 이제 올라와주고 김지원 선수가 수비에서 그걸 뒷받침을 해주고 하면서 기복 없이 사실은 외국인 타자가 그렇게 큰 활약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선수의 어떤 그 끌고 가는 건 힘 때문에 했는데 올해 지금 NC가 좀 힘겨울 것이다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20승을 했던 페이스 선수가 나갔고 이 아까 설명했던 그 외국인 두 투수가 어느 정도 할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러면 3, 4, 5 선발이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작년만큼 작년에 신민혁 선수가 막 포스트시 나가서 막 5위까지 곧 무너지고 한다가도 안 무너지고 계속 던지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그거는 우리도 좀 지켜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김영규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못 맞습니다.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유진혁 선수 혼자서 해야 되고 좌투수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투수 쪽에서 조금 더 보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하는데 타자들이 기복 없는 선수들 그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래도 좀 투수 쪽에서 흔들리게 되면 어렵지 않겠는가.
사실 신문 경기에서도 혹시 말씀하신 토종 투수진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조금 안 보였지 않았나라는 느낌이라서.
그 거기에 뭐 김태현 선수인가 왼손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못 올랐으니까 이제 작년에 선발을 했던 선수들 다시 똑같이 해야 돼서 그 선수들이 구위를 가지고 상대하는 투수들이 아니어서 항상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지. 작년에도 그 심력 선수가 아마 프로에 와서 가장 좋은 안정된 투구를 했다고 봐요. 그렇게 올해도 시범기 하는 거 보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여전히 양팀 선발들 같이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과연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5위 안에 팀을 선정을 하게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9개 구단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순위 싸움을 하는데 경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어서. 근데 NC는 하여튼 공격에서는 다른 팀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만은 사실한 거죠. 확실한 거죠.
선발은 최강은 KT로 보시겠죠?
그렇죠. KT가 KT 기아 같은 경우에 외국인 투수만 잘 던진다고 한다면
기아는 일단 그 외국인 투수들 이름을 너무 잘 뽑았죠.
이름
진짜 야
왜요? 크로우 네일이 뭐
크로우랑 네일인데 네일은 마지막 3아웃 3진으로만 잡아봐 호랑이 발톱 바로 드러내지. 캐스터 멘트 치기에 최고의
준비가 이미 돼요.
이름이에요. 진짜 내일 와.
크로우는 왜?
크로우는 까마귀 날아오르지 한 방에 그냥. 날아올라요 까마귀 그냥. 야 그런 이름을 저 그 이소룡 아들 돌아가신
아, 이소룡
이소룡을 이소룡이... 보니까 9세대네. 나하고 비슷하네.
아, 이소룡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이소룡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어,
돌아가셨죠. 요 앞에 작가분들 네. 이소룡 알아요? 모르죠, 피디분들.
브랜들리
모르죠, 이소룡. 모른데
다들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비슷하네.
브랜들리의 크로우는 진짜 제 인생 걸작 중에 하나예요.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예.
근데 크로우 근데 크로우 이름 왜 줬냐고.
그냥 이름이 내가 좋아하는 영화니까. 얼마나 좋
세대가 나하고 비슷해. 가면 보니까 이소룡 하는 거 보니까.
나 크로우 조류 동맹 추가냐, 에리코님.
아 정말 대단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모르고리즘과 예상 승수 또 이순철 위원님의 또 전체적인 판세 예측까지 오늘 야구의 전다 139채를 함께 했습니다.
내일 중계하는데 개막전
내일은 롯데와 SSG의 경기 개막전 중계 방송을 해 드리는데요. 내일 어떻게 될까요? 네.
글쎄요. 와 근데 첫 경기라 이게 뭐 선수들 이게 팀 전력과 관계없이 뭐 긴장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어. 아까 금방 1분도 안 돼서 말씀드렸잖아요. 9개 구단이 누가 더 우위에 있을 것이다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네. 내일 경기도 굉장히 팽팽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요. 결국은 이제 김광현 선수가 시즌 작년 시즌에도 중간에 좀 스피드가 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시즌 초반에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체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김광현 선수가 만만하게 무너지지 않을 거고. 그리고 롯데 선발이 그리고 윌커슨도 제구력이 좋은 선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팽팽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모두 조금 좀 안 좋았어서.
예. 시범 경기인데 시범 경기인 거예요. 정우영 캐스터 얘기거리 만들어주느라고 김광현 선수와 일권 선수가 그렇게 한 거예요.
네. 두 선수는 그래서 예, 시범 경기에.
결국은 이제 네. 수비 이런 데서 판가름 나지 않겠어요.
네. 내일도 많은 기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SBS를 통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SBS 스포츠는 삼성과 KTL 경기 내일 중계방송 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 야구에서 다 139째 네, 이 개막 전날 전야제처럼 방송해드렸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이성훈 기자 전성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